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52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다 같이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2장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롭고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서 한 달 전에 설교한 거를 기억하고 계시리라. 예, 아멘한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지난 12월 28일 날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 이제 한 달 동안 새해 설교 그리고 올해의 주제 설교를 하고 오늘 이제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조금만 우리 기억을 좀 상기를 시킨다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게 좀 우리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조금 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반문을 하고 막 질문하고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과 맺은 그 의로운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믿으시죠? 그리고 지난번 설교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읍의 거민들이에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도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좀 주무시지 말고 좀 일어나세요 좀. 그리고 하나님을 깨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깨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네가 힘드니까, 아니 우리 지켜준다고 하시던 분이 주무시면 어떡해요? 그러고선 이제 마치 그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깨우듯이 깨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깨우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더 씁니다. 두 번씩 이렇게 반복을 두 번이나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주어와 목적어가 달라졌어요.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좀 깨세요, 좀 일어나세요 라고 했다면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깨소서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있었고 오늘 51장 17절부터 23절에 깨소서가 한번 더 있고 그리고 52장 1절에서 6절까지 깨소서가 또 있는 거예요. 세 번이나 깨소서 깨소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왜 깨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백성들을 상태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취해서 잠자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취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의 잔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뭐 억지로 취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저 아수르처럼 될 거야, 저 암몬처럼 될 거야, 북쪽 이스라엘처럼 될 거야라고 여러 차례 지금 경고해 왔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표현을 하기를 분노의 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마시고 취해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소망 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망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51장의 17절부터 23절까지와 52장의 1절에서 6절까지가 두 개의 큰 부분인데요. 예루살렘에게 하는 이야기는 맞아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51장 17절에서 23절까지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루살렘에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 있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깨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했죠. 히브리 원문으로 가면 깰지어다 깰지어다가 먼저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을 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무진장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죄를 하나의 죄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죄가 있죠. 이거 하나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였어요.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여튼 온갖 잡대한 죄를 다 저질렀는데 그 모든 죄를 통틀어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를 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만 믿으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근데 계속해서 세상을 믿고 아수르를 믿고 실력을 믿고 돈을 믿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서 그들에게 분노의 잔을 마시게 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잠자는 모습이에요. 잠잔다라고 하는 모습은 감각이 없는 상태예요.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혼절해 있는 상태예요. 좀 쉽게 예를 들까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아이고 쟤는 어버가도 몰라 자면 한 번 잠들면 어버가도 몰라 그러죠. 저는 진짜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을 봤어요. 진짜로 봤어요.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그런 자매인데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었을 때 저희가 그 모하비 인디안 교회에 가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토요일 날 토요 찬양 집회도 하고 몇 번 그랬거든요. 여름에 이제 한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봉사하고 그래도 잠자리는 조금은 편해야 되니까 그 인디안 부족들 마을 안에 있는 인디안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그 다음 그 하루를 또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리추릿이고 봉사하러 갔는데 아침에 늦잠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웁니다. 깨우는데요. 안 일어나요. 어느 정도로 안 일어나는가 하면 쓰레기통 뚜껑 가지고 막 그 옆에서 막 두들겨대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의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네 사람이요. 침대 시트 커버 있죠. 그 침대 시트로 애를 들어갖고 왔어요. 들어갖고 왔는데도 안 깨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물을 뿌렸어요. 물을 뿌렸는데 그때 눈 살짝 뜨더니 또 자요. 그러니까 업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어머니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세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아예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슨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면 감각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지만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옛날 사람들만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상생활 속에서는 죄를 짓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물론 잠깐 헷가닥 해가지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뒤통수를 치고 깨닫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기를 정말 정말 바랍니다. 근데 술 취해갖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비틀비틀거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비틀거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시대 때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조금 더 저보다도 아주 절실하게 이렇게 느끼는 사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편전쟁. 중국의 아편전쟁 때 나오는 사진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흑백사진. 흑백사진에 이렇게 누렇게 빛바랜 그 흑백사진인데 거기에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 마약에 취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가끔씩 보면 뭐 어느 도시에서 그 좀비처럼 약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린다 뭐 나오는데 사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약을 취하면 비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적용을 쉽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누워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길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영양처럼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온거리 모퉁이에 누워있다. 여기서 영양은 사슴이에요. 사슴이 그냥 비틀거리면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씩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자체가 요 부분이에요. 그 자체가 죄로 타락한 그 어떤 철학이나 도덕적인 복음이나 혹은 사회적인 수단을 통하여 인간 안에 있는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 인류들이 이 생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속하려는 불쌍하고 병약한 인본주의적인 수다장이들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비참한 상태 속에서 있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하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한심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약 중독자 여러분 스스로 나는 중독에서 헤어나왔어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도박 중독자들은 어때요? 도박 중독자들도 자기 스스로 내가 한 마음만 딱 먹으면 도박 끊을 수 있어. 그리고 도박 끊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은 40년 동안 도박을 끊고 계셨어요. 그전에는 남편이 기껏 벌어놓은 거 가서 은행에다 디파짓 해야 되는데 그거가 홀로당 갖고 가고 도박해서 다 날려버리고 뭐 그랬던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진짜 성령님의 은혜로 된 건데요. 그냥 화들짝 놀라서 그다음부터는 도박을 안 하게 됐는데 40년 동안 도박을 안 하셨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저희 교회 시작할 때 얘기예요. 그 권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도 무서워서 카지노를 못 간대요. 호텔 근처를 못 간대요. 라스베가스를 그래서 못 오신대요. 무서워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20절 말씀에 먼저 뭐라고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황폐와 멸망이다 그랬어요.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이다. 누가 너희들을 위로하겠느냐. 너희들이 그 모습으로 됐는데 여러분 사실 마약이나 도박이나 술이나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피폐해지잖아요. 피폐해지는데 처음에는 불쌍하다 그러지만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디 가서 1달러짜리 하나 얻으면 그냥 그거 들고선 또 도박장 가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불쌍합니까? 그 다음부터 불쌍한 게 아니에요. 속에서 욕이 나오죠. 속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영양같이 온 거리에 모퉁이에 누워져 있다.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21절에 복음의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는 곤고하고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취해 있지만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고 그냥 인간 쓰레기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지금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펜나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을 잠깐 인용을 하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그분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사슴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사슴 한 마리가 시궁창에 처박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잘 와 닿았어요. 사슴 한 마리가 있는데 시궁창에 처박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표현한다면 그 책에는 사진이 없었지만 그냥 표현한다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시궁창이에요. 썩은 내가 나는 데예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그 처박혀 있는 사슴을 구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시궁창이 처박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 말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말 들어라 하는 순간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4.19 폭동 때 피해자라는 거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폭동이 났는데요. 나중에는 FEMA를 통해서 뭐 한인 폭동 피해자 협회에서 뭐 여기저기서 성금이 오고 뭐 라면도 막 주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하지만 막 시작하고 나서 폭동이 나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눈앞이 새까만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찬양하고 어떻게든지 되겠지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막상 생활을 보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요. 저에게 육촌 형님이 당시에 뉴욕에서 살고 계셨는데 미국에 온 다음부터는 그 형님하고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근데 그 형님이 뉴욕에서 그냥 그 도매상, 채소, 야채, 수산물 도매상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괜찮냐? 예, 여차여차합니다. 주소 줄래? 그래서 주소를 드렸어요.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책 한 장이 온 거예요. 그 허드렛이란 뉴욕에서 사셨던 분들 아시죠? 야채시장, 수산물시장에서 주인이 아니라 허드렛일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루 일품 받아서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그 형이 1,000달러를 그때 당시에 보내준 거예요. 그게요.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속물이죠. 돈 받으니까 눈이 참. 근데 하나님이 소망이 없는 인간 옆에 서서 그러므로 내 말 들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살려줄게. 이 말이잖아요. 내가 살려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누구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면 아수르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도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이사야서 배경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 말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있는 너희에게 준 그 분노의 잔을 내가 거두어 갈게. 그리고 이 분노의 잔을 그 대신에 바벨론에게 줄게.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이 되죠. 그래서 51장 17절에서 23절까지는 희망이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과 함께 52장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특징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예루살렘인데 1절 말씀에 보면 또 시온아 깰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예루살렘은 이제 어떤 예루살렘인가 하면 희망이 없었지만 내 말 들어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거예요? 희망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희망이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깨어 일어나야 하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깨소서와 세 번째 깨소서를 우리가 잠깐만 비교해 볼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설교를 두 개로 나누지 않고 함께 묶어서 왔는데요. 우리 자녀 중에 다 큰 자녀가 뭐 나이가 서른 살이 됐고 넘었는데 아유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게으른 거예요. 아침에 그냥 밤새 뭐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아침에 10시가 됐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속 터진다. 무진장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일어나 좀! 일어나!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일어나와 그 깨라라고 하는 말과 근데 이 아들이 그냥 여차 해가지고 우여곡절 속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잡 어플라이를 했더니 합격됐어요. 일 나오라고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 나가는 날이에요. 근데 어저께까지 늦잠 잤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아니, 정신 차린 아들은 일어나지만 정신 못 차린 아들은 그날 아침에도 일어난다. 그럼 엄마가 깨운다 안 깨운다. 깨우잖아요. 근데 그때 깨우는 거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야 일어나 출근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근해. 아까는 어저께까지는 야 좀 일어나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뭐야 네 꼬라지를 좀 봐 라고 했는데 이제는 일어나 일 가야지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밤새 또 뭘 해놓은 줄 아세요? 양복도 잘 털어놓고 이건 한국식이에요 표현이. 양복도 털어놓고 와이셔츠는 데린다 안 데린다 싹싹 풀먹여갖고 다 데려놨어요. 그리고 옷을 갖다 놓고 빨리 일어나 정신 차려 일 가야 될 거 아니야 세수하고 옷 입어 그래요 안 그래요? 옷 안 입고 갈 순 없잖아요. 잠옷바람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옷은 벗기고 새 옷을 입혀서 출근을 시키는 거예요. 차이점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소망 없이 살고 있었지만 이제 내 말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다음에 복음의 희망의 빗줄기를 비춰주시고 이제 52장에 들어와서는 너 이제 할 일 있어. 일어나야 돼. 정신 차려. 라면서 옷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제사장은 일어나서 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야 하고요. 왕으로 표현하면 왕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일어나 너 이제 할 일 있어. 라고 하며 옷을 맡겨주신다면 우리는 이제 옷을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명찰을 붙여야 되는데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입어야 되고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성령의 검을 들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성경을 잘못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뭐 하나 빼먹었죠 제가? 거룩한 성을 뺐어요. 그냥 거룩한 성 빼고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해도 문맥이 통해요 안 통해요? 분명히 통하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난다면 너희는 나의 것이야. 내가 임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거야.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더러운 구렁텅이에서 헤매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값없이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값없이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을 때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서 너 나한테 뭐 좀 해놔야지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값없이 건져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에 나한테 이거 해주면 내가 너 풀어줄게 라고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잡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마구잡이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분노의 잔을 거두셔서 이 바벨론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때가 솔치하니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데 그런데 가끔은 아니 조금은 많이 우리 잘못 때문에 욕 먹을 때 있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못 사니까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럼 우리만 손가락질 받으면 다행이게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인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야단치실 지언정,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것까지도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아리라 라고 하셨고 5절 끝에는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야단을 치실 때 치시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동안에 다니엘서를 보면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와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의 이름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마르둑 신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던 그 찬양의 노래를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이 찬양대로 하여금 바벨론 사람들이 귀족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잔치 벌일 때 옆에서 흥을 돋구라고 노래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컵 같은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잔에다가 술 따라서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7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They shall know my name.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Here I am.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가시는 줄로 분명히 믿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